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몇십 년 만에 10월 달에 닥치는 한파라고 하는데 그래도 견딜 만 하시죠? 예. 한국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민족인데, 아프리카에서 목회자들이 연수를 왔을 때, 겨울을 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번도 겨울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서 손이 시렵고 발이 시러운 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계속 손과 발에 고통이 오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걸 고통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손이 좀 시러우니까 손을 좀 비비고, 호호하기도 하고, 발을 시러우면 발을 좀 동동거리기도 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근데 이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계속 손끝에 발끝에 이제 고통이 오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겨울이라서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고통이고 우리는 그냥 좀 춥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은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어 죽는다 하니까 영하로만 내려가야 얼어 죽는 줄 아는데 꼭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일교차가 심하게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날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한국은 그런 사람들 없죠. 예, 뭐술 먹고 혹시 밖에 나가서 누워 자지 않느라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변화를 많이 경험해보면, 추워도 더워도 잘 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후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불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미국 소식을 영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내시빌 소식이 나왔었는데 내시빌에 호세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직접 목사님 숙소로 찾아오셨답니다. 직접 숙소에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 교회는 박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하면서 그 교회 전부를 다 맡기신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전도행 다녀오셔서 여러 부분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없더라.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이고 또 미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고 사망자가 많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미국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국 교회를 우리가 다 이끌어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큰 소망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젊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고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근데 미국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젊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남미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남미 스페니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페니시 교회에도 다들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미국 곳곳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은 제가 많은 생각이 되어졌던 게 이 우리 교회가 없는 지역에도 정말 가기만 한 목사님 방문하시면 하는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동안 미국에서 칸타타를 한 그런 결과인 거예요. 이런 칸타타를 하면은 일도 많고 물질도 많이 들고 또 그 미국 넓은 그 지역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박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또 박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온 결과 이제는 미국에 우리 성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 전역에 칸타타를 통해서 일을 해 놓으셨고 여러분 미국의 사람 미국 사람들이 칸타타 공연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대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본 공연 중에 단연 최고 수준의 공연이고 최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또 어떤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아들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꼭 보거라 하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자기 도시에는 칸타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 떨어진 도시까지 일부러 미리 가서 그것도 미리 가서 줄 서지 않으면 입장을 못 하니까 가서 공연을 보고는 이분이 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 칸타타 공연을 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다면서 그런 간증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 내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본 것보다도 더 좋은 공연인데 왜 이 공연을 이렇게 무료로 하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이 공연을 무료로 할까? 다들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물어보기도 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왜 이 공연을 무료로 하냐고. 아 우리가 이 공연 중간에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한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또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정말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무료로 하는 거구나. 자,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미국 도시도시마다 전도여행을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게 이미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칸타타 공연을 통해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위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데 직접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주는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타락되어져 있는데 대형 교회들 보면 다 타락되어져 있고 그럼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보면은. 그러면서 판단이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미국 교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인 거예요. 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복음에 열광을 하지? 종 앞에 찾아와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번 전도 여행 때는 목사님하고 저녁에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야 이제 집회 마쳤으니까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겠다. 그 집회 마시는 시간에 목사님 또 상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통화하고 싶다니까 상담 중이래요. 아 그러면 상담 끝나면은 연락을 달라고 우리가 목사님 통화하겠다고. 아 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데 근데 그 우리한테 연락을 준 미국 선교사님이 아 목사님 지금 상담 중인데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면은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일부러 찾아오시다 2시간. 그럼 여러분 2시간 떨어진 데서 와서 상담하고 끝나고 밤에 또 2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상하기를 아, 교제를 길게는 안 하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밤늦게까지 그 목사님하고 복음교제 하시고 그 목사님은 2시간 돌아가야 되는데도 밤늦은 줄 모르고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 일어나는 역사들 보면은 이 한국 일반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있으니까 뭐 어느 교파 어느 교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본 거죠. 야 이렇게 칸타타를 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는데 또 박 목사님 메시지를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풀어서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넘어갔으며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음을 몰랐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다들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면서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현장에서 모이는 게 1,000명 모였고 온라인으로 모여 10,000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리 오래전부터 집회를 준비하고 광고를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방문하는 그 일정 따라서 급히 만들어진 집회인데도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소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또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또 전 세계 연결해서 성경 세미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마치고 난 다음 또 한 주 뒤에는 원래는 이스라엘 일정을 잡아놨다가 이스라엘에서 초청장이 와서 목사님은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준비팀이 들어가거나 또 우리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그쪽에서도 사실 초청장이 언제 나올지를 몰랐습니다. 그거는 장관이 직접 초청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는 분들도 언제 나올지 몰라서 우리가 11월 달로 목사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미뤄놓고 그럼 그 전에 먼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어서 먼저 이제 아프리카 쪽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일정은 목사님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르, 그다음 뭐 토고 하고 이제 이 정도 일정을 잡고 있고 사실 오라고 하는 데마다 대통령 면담이 할 수 있어도 오라고 하는데 다 못 가는 게 또 저쪽 잠비아나 또 레소토나 뭐 이런 나라들도 대통령을 만나고 국왕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될 정도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일정도 다 일정이 많아서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대전도 집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늘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홍콩에서 여러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홍콩에서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홍콩에서 우리가 행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역장 목사님들 가셔서 또 CLF 하는 가운데 심포지엄 시간이나 아카데미 시간에 성경 강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다 같이 갑시다 하면은 이번에는 뭐 안 가도 안 되냐고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에도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카드리만 그래도 또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주셔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에 많은 진보가 왔는데 정말 이제는 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저는 언제 또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복음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은 복음의 큰 진보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야, 이 속에 깊이는 너무 성경이 깊이가 있어서 볼 때마다 새롭고 이 성경 안에 많은 영적인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한 번은 공군 조종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이 최신 전투기를 몰고 비행을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안 걸린대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휙 날면은 벌써 우리나라 뭐 영공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린대요. 그럼 비행 연습을 뭐 얼마나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렇지만은 뭐 좌우로 동서남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은 하늘 위로는 끝없이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넓대요. 보면은 동서남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제가 야, 이 성경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여러분 같은 성경이라도 또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 속에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비밀들이 감춰 있어서 이 창세기 4장 뭐 몇십 년을 봐왔고 몇십 년을 설교해 왔지만은 또 보면 새롭고 이 안에 귀한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창세기 4장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어떤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범죄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럼 여러분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가인과 아벨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인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처럼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 물론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들이 무엇을 들고 나갔느냐 보다도 좀 더 이들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왜 그걸 들고 나갔느냐, 가인이 왜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 아벨은 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는가. 물론 이런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땅의 소산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대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간 거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이 아벨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을 시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니까. 그럼 양의 첫 새끼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이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이 어린 양을 죽인 그 피 흘린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느냐. 영적인 의미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소산,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올바른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그걸 나타내고 있죠, 보면은. 자, 근데 왜 이들이 이걸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가인이 왜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마음의 세계의 근본 원인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들고 나간 예물의 결과보다도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봐서 알 거고, 또 제가 잠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땅의 소산은 바로 우리 육신의 소산, 우리 육신의 수고와 또 열심과 충성과 이제 이걸 들고 나갈 때,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찾는다면은 이사야 성경 1장에 무수한 예물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받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인의 마음의 세계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고 가인이 잘못된 예물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먼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들고 나간 예물은 땅의 소산인데 왜 잘못된 예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 그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잘못된 예물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두 가지 타락이 있어요. 영적인 타락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은 먼저 영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배를 예를 들면은 사과가 어느 부분이 일부분이 썩으면 도려내고 먹을 수 있어요. 썩은 사과 여러분 한쪽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먹으면 되죠. 보면은 썩은 배는 도려내고 먹을 수 없는 게 배는 속에서 썩어서 나오는 거예요. 배를 보면은 끝에가 썩었는데 반짝에 보면 속이 먼저 더 많이 썩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같이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날 때 그냥 겉으로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은 더 많이 썩은 거예요. 가인이 잘못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걸 보면은 그 속은 영적으로는 더 타락했고 더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압니까? 지난주에 천안 집회를 갔다 왔는데 천안 집회를 가려고 하니까 천안의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냐고. 천안에서 숙식을 하고 지내야 되니까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뭔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대접을 잘하겠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안 나가본 이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대충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하나님 받으시면 또 그거 들고 나가고 안 받으면 또 다른 거 들고 나가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안 받으면 저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벨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물을 들고 나갔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럼 아벨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양고기를 먹지 않을 시절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린 그 이제 양을 피를 흘려 죽여서 그걸 들고 나갈 생각을 못하죠.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야채를 좋아하실라나 고기를 좋아하실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간 건 절대로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상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삶에서 터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넣어준 지혜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본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부터 받은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 때 모르니까 일단 피하고 보고 숨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들도 처음으로 죽음을 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이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은 양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모르지만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는 것은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되구나. 사망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즉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건 아벨이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왜 땅의 손을 들고 나갔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중요한 건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래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은 어떤 사람에게 잘 형성이 되느냐. 자,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몸에 담석이 생긴다, 아니면 뭐 여러분 심혈관 질환이 온다,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겠어요?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피가 잘 흐르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심혈관 질환이 안 오겠죠, 보면은. 네, 운동 안 하고 또 기름진 걸 많이 먹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가인에게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됐냐.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고 또 못나고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생기질 않아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생긴 사람은 나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아니, 실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비교 대상을 두고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의 비교 대상이 누굴까요? 아벨인 거예요. 아벨과 비교해 보니까 가인이 자기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김과 같아,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였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보면은. 때로 케냐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이 마사이 부족들 사는 지역이나 또 마사이들처럼 뭐 목축을 하고 사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사이만이 아니라 마사이 부족하고 비슷한 뭐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목축을 하고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길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살 됐을 하나, 이런 꼬맹이들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염소나 양을,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몇 마리를 데리고 이걸 풀을 뜯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양치는 일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 양치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늑대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양치는데 하도 심심해 재미없어가지고 늑대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꽃갱이 들고 막 몽둥이 들고 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또 지나 또 심심해서 또 늑대야 하고 외치면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야 하고 외치니까 저놈이죠 또 장난치고 내가 아무도 안 왔다 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그 이야기도 보면은 양치는 목동 이야기나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벨은 농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튼튼하고 힘도 좋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산도 잘 얻고 뭔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것이 있고 문제는 거기에 또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산 이거 들고 나가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니 아벨 뭐 늘 저 나무 그늘 안에 앉아 놀다가 내가 땡볕에 땀 흘리며 햇볕에 고생고생하며 얻은 이 소산이 좋지. 아니 저 뭐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뭐 그냥 양 새끼는 지가 수고해가 낳았냐? 양이 수고해서 낳았지. 그 양의 추새끼 턱 잡아가 들고 나가는데 저게 뭐가 좋단 말이냐? 아무리 봐도 가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소산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봤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해봤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봤다. 근데 안 가려지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한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허물,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진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가인에게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좀 지혜롭다는 생각 내가 잘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일 하나 잘하고 어떤 부분 하나 내가 뛰어나고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형성되면 이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느냐? 자기가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사람 마음에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그냥 도박에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도박에 가장 빨리 중독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중독되느냐? 아니 목사님 뭐 도박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빨리 중독되느냐를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도박에 가장 빨리 중독되는 사람은 어떤 혼자서 도박을 해서 가장 빨리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거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사기 도박단에 걸리면 제일 빨리 도박에 중독돼요. 여러분 사기 도박단들이 지방에 어떤 유지들을 노리는 거예요. 돈 있고 시간 많고 할 일은 없고 삶은 무료하고 막 아둥바둥 벌 때는 어쩌든지 내가 좀 먹고 살 만큼 벌면 좋겠다 싶고, 또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놀고 먹을 만큼 벌어놓으면은 내가 삶이 여유가 있을 텐데, 열심히 버는 사람들은 잘 안 걸려들지만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도박단에 잘 걸려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시작을 하지만은 사기 도박단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도박에 마치 소질이 있는 것처럼 막 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 잃기만 하면은 안 하죠. 아이고 내가 도박도 잘 모르고 뭐 돈만 잃고 뭐 재미가 없네. 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잃거니 뭐 이제 또 따거니 하다 이제 한 번씩 이제 뭔가 그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도박에 딱 재미를 붙이고 자기가 도박에 소질이 있고 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집이고 논이고 바치고 다 팔아가지고 도박에 땅 문서 뭐 집 문서 다 넣으면서 도박하는 거예요. 옛날에 빠찡꼬라고 여러분 아실랑가 보면 그걸 운영했던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빠찡꼬를 운영하면은 단골 고객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겠죠. 단골 고객이 많아야 장사.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해가 이 사람이 계속 올 사람인지 아니면은 한번 재미삼아 왔다가 안 올라 이걸 빨리 잘 파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 한번 잭팟을 터트려 주면은 계속 올 사람이다 싶으면은 이걸 버튼을 눌러주면 그 기계에서 잭팟이 터진대요. 지금 말하는 게 옛날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도박하다가 자기 기계에서 어떻게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게 막 잭팟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돈을 딴 줄 아는 거예요. 그 재미를 한번 붙이고 그날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 있는 사람 전부 다 음료수 다 돌리고 막 이제 돈 따서 간대요. 그런 사람 반드시 또 온대요. 그럼 나중에는 재산까지 다 탕진한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여러 사람 탕진시켰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갖게 만들면은 사단이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형성되도록 만들까 노리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잘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 난 좀 멍청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형성시키기 어려워요, 보면. 왜냐하면 아, 내가 전에도 내 생각 믿었다가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또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거 물어봐야 되겠다. 특히 또 신앙을 하면은 종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종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교회 앞에 나와봐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사람하고 교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단이 속이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을 속이게 주냐면은 자기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뛰어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넣어주고 그걸 형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사람은 뛰어난 게 없어도 또 잘난 게 없어도 남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게 자기중심 생각을 강하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단이 자기중심적인 이 사상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뭐 난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부족한 거 없으니까 난 사단에게 안 속겠네. 천만에요. 옳은 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은 죽어도 그 생각 못 버리는 사람. 내가 옳은데 이 생각을 왜 버려야 되냐. 여러분, 그게 사단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남보다 좀 뛰어나고, 남보다 좀 지혜롭고, 남보다 좀 잘하고, 남보다 또 주민하고, 뭐 남들보다 또 사고도 좀 깊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과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중심 사상을 딱 넣어주니까 옆에 있는 아벨의 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의 말도 안 들어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 들면, 이게 옳다는 생각 들면, 이게 좋다는 생각,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벌써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자기 소개를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가지 부족한데도 자기 옳다는 생각 하나 들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탁 돼 있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고도 깊이 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비춰서 교류해보면서 마음을 나눌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자기 중심인 사상을 딱 넣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렸는데, 아니 대려 지가 더 큰 소리 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려놓고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렸구나. 야, 그러면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했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그 재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아니 말도 안 되게 네가 왜 지금 분하여 안색이 변하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마음을 꺾냐? 아니요. 죽어도 마음 안 꺾어요. 보면은 8절 가인이 그 후에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가인은 끝까지 마음은 안 꺾어요. 자기 옳다는 생각 하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말 안 듣고 마음 안 꺾는데 교회가 이야기한다고 마음 꺾을까요? 종이 이야기한다고 마음 꺾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데.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무서운 게 이 사상 하나가 딱 들어오면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만 형성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고를 하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이구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내가 보기에 꼭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옳은 거다 생각했는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역교회 예배당을 옮기는데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그럼 계약금 주고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가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은 이제 건물을 빌려서 예배당 한쪽에 우리는 사택을 꾸며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건물이 이제 지금은 우리 전국교회 대부분 예배당이 있고 건물이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세를 들어서 할 때인데 한국 겨울을 놔야 되니까 보일러를 또 놔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예배당을 하고 또 한쪽은 이제 사택 방을 꾸미고 해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계약금을 주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주인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래도 올려놓고 또 시멘트도 올려놓고 보일러 깔기 위해서 또 와이어 메시도 올려놓고 준비를 했는데 주인이 연락이 와서 계약을 취소하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위에 다른 청에 이제 새 들어 있는 다른 이제 이 청에 새 들어 있는 데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는 걸. 아니 왜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냐? 우리 계약 개선이 우리는 못 물은다. 근데 그쪽에서 계약금을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에 배로 줘야죠 보면은. 그리고 자재산 비용도 다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냐. 한참을 막 우겼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딴 데 갈 데가 여기 말고는 갈 데 없는데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도시 제일 좋은데 시청 앞에 제일 좋은데 새 건물 또 더 넓은 평수 하나님 예비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과 우리 예배당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 반대한다니까 왜 우리가 그걸 비워주고 나와야 되냐 말도 안 돼 했는데 비워주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예배해 놓고 지금 더 좋은 데를 주고 싶어 하는데 내 옳은 생각이 그걸 방해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내가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틀렸다는 걸 내가 이 사상을 갖고 살면은 불행해진다. 이걸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합니다.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질 않는다. 이 말이 돼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이 사단의 영이지. 아니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준비해놓고 그 다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도록 준비해놓고 많은 복음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럼 끝까지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 보니 이건 사단이라니까 계속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그냥 그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구나.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건 옳은 거지만은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인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섭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지만 좋지만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비춰져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벗어지는 것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즉흥적으로 닥치는 대로 가다 보면은 그 마음에 점점점 더 강한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형성돼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이 됐는데, 또 다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자기중심적으로 강한 자기중심적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변화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강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대적이 됐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귀한 일꾼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인을 보면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결국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옳은 걸 가지고 살다가 이게 대적이 되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린 사람의 마음에 세계를 그려놓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성경이 너무 좋은 거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건 이런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사건이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다른 한 사건, 야,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산 결과가 대적이 되구나. 그래서 자기 중심 생각을 버렸을 때 이 사람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오고 얼만큼 변화가 와고 어떤 삶을 살고 또 얼만큼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싶죠? 비교해보고 싶죠? 그죠? 그런 인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스토리는 다 알지만은 그 마음의 세계를 탁 끄집어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가인과 아벨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 가인의 마음의 세계를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보면, 야, 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들구나. 나는 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뭐 나는 괜찮구나가 아니라, 옳은 생각 하나 딱 들면은 크게 내려놔지지 않는 사람은 제일 빨리 제일 강하게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그럼 그렇게 망해야 되냐? 아니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변화가 일어날 때 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금방 떠오를 텐데, 그런 사람이 누구지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제일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창세기 4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사람들을 직분을, 술 맡은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인데 직분을 파하고 감옥에 집어넣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주 애굽 왕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왕을 지금 노하게 했고 왕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다른 사건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위치에 있으면서 뭔 다른 비리가 있었다가 아니고 왕을 노하게 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왕을 노하게 했고 한 사람은 왕의 노가 풀려서 전직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껍 굽는 간원장은 회복하지 못하고 매어 달렸는데 자 그러면 전직을 회복했다는 것은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을 회복했다는 것은 전에 있던 왕을 불편하게 하고 왕을 노하게 하고 왕에게 범죄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떡 굽는 간원장은 변화가 안 오니까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변화가 와서 감옥에 풀려났다가 아니라 전직에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그만 갖고 일하면 돼. 여러분 왕이 술 맡은 간원장의 변화를 보고 감옥에서 풀어줘라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났더라가 아니라 왕이 다시 일을 시키고 싶어하는 거. 이제는 이제야말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때는 전에는 왕이 불편했는데 왕의 마음을 왕의 진노를 불러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단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자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꾼 꿈에 있는데 16절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라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자 여러분 떡 굽는 간원장이 꾼 꿈과 술 맡은 간원장이 꾼 꿈의 차이를 봅시다. 9절 술 맡은 간원장의 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이 꿈에 공통적인 것이 있고 꿈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바로를 위하여서 뭔가를 지금 가져가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니까 술을 맡아 있고 떡 굽는 떡을 맡아서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술을 들고 나가고 떡 굽는 간원장이 떡을 들고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가는데 한 사람은 왕을 기쁘게 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왕을 노하게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왕이 봤을 때 왕이 떡 굽는 간원장을 봤을 때 야, 저 인간은 감옥에 가도 마음 안 바꾸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섬기네. 저놈 죽여라. 사형시켜라. 처음에는 왕이 노하여 감옥에 가뒀는데 더 왕을 열받게 하고 이제는 왕이 저놈을 내어다가 매어 달아라. 사형시켜라고 왕의 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왕을 섬긴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 중심적으로 왕을 섬기다가 왕이 노했고 왕이 그를 감옥에 넣었는데 다시 왕 앞에 가는데 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 중심적으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술 맡은 떡국은 똑같이 왕을 잘 섬기려고 한 거예요. 왕을 잘 섬기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막 제일 좋은 술, 떡 굽는 관원장이니까 막 제일 좋은 떡 잘 만들어가지고 왕을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가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제일 좋은 떡을 만들고 제일 좋은 술을 가지고 왕을 갔는데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져오라고 했냐.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 다음번에 또 왕을 섬기는데 그럼 더 좋은 걸 가져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잘 섬기려고 앞에 나갔는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술 맡은 관원이 깨달았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왕의 마음을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잘하려고만 했고 좋은 거 드리려고만 했지 왕이 뭘 원하는지 몰랐구나. 그러면서 내 중심적으로 왕을 섬기는 것이 저주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래서 내가 감옥에 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죠. 예화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조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직장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제대로 직장 생활조차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동차 판매하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또 차를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회 좋은 날이 왔는데 차를 살려고 마음을 먹고 온 어느 부인이 왔어요. 야, 이제 나도 드디어 차를 한 대 팔아보구나. 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정성껏. 근데 이 부인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차를 살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계약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그래도 이 사람은 차를 살 거야. 집에 돌아가서 그 부인이 연락이 왔는데 차, 당신은 차 안 사겠다고 한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라드에게. 지라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당신이 차를 안,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겠느냐고. 아니, 당신 왔을 때 낮에 차 살려고 마음먹고 오지 않았냐. 부인이, 그래, 나는 차를 살려고 마음을 이미 정하고 갔었다. 근데 왜 차를 계약을 안 하냐고 하니까, 당신이 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주지 않았냐. 당신 이야기만 하지 않았냐. 제라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차를 팔려고 이 차의 성능과 차의 뭐 재원과 막 차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인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자동차를 사러 오면 고객이 오면은 막 차 팔기 위해서 자기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고객은 와가지고 자기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키우는 애완견이 새끼를 낳았는데 몇 마리를 낳았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요. 아, 그러시냐고 귀엽겠다고 하면서 강아지 이야기만 실컷 해서 차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난 지금까지 차 설명하기 바빴는데 오늘 뭐 강아지 이야기만 했는데 차 산다고 하네. 이제 그러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차 사가면 끝이 아니라 또 그 고객에 연락해서 고객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고객의 마음을 살피고 하면서 이제는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자동차 판매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난 지금까지 왕의 마음은 모르고 잘 숨기려고만 하고 좋은 술을 갖다 드리려고만 했는데, 야, 이게 잘못됐구나. 감옥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발견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면 망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왕이 뭘 원하는가. 그래서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잔에 짜서 익은 포도, 그러니까 포도즙이죠, 그걸 짜가지고 임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술도 아니죠. 아니, 포도주라는 것은 이걸 발효를 잘 지켜야 되고 또 포도주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그 술이 좋은 술로 당도가 높아서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당도가 높은 술을 발효를 잘 시키고 그걸 저온 숙성을 시켜가지고 보관을 잘 했을 때 명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까지 자기 생각 절대 이렇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걸 술이라고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사상에. 술이란 자고로 포도주란 이런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술 이걸 들고 나가야지. 근데 그가 이 포도즙을 짜서 나갈 때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버려진 거예요. 절대 전에는 절대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왕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내 방식이, 내 생각이,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이 꼭 옳은 것만 아닌 거예요. 왕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나름대로의 철칙, 내 나름대로의 방식,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뭐가 중요해. 왕이 지금 뭘 원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생각 버리고 그 기준 버리고 자기 중심 생각 버리고 왕이 원하는 그대로 들어요. 왕이 그걸 보면서 변한 걸 아는 거예요. 야, 이 술 맡은 간원이 변했구나. 이 술 맡은 간원이 전에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왕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잘 갖추어서 오래된 포도주, 좋은 포도주, 그래도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걸 들고 나가. 이게 무슨 포도주야. 포도 익은 걸 쭉 짜가지고 들고 나가면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 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망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 버려야 돼. 네 판단 버려야 돼. 네 기준 버려야 돼. 그거 옳은 거 아니야. 그런데 뜻굽는 간원장을 보니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저 뭐야 저거.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사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네. 아니, 흰떡 세 강줄이 가져 나오면 그 위에다 왜 각종 구운 식물을 올리는 거야? 왜 지가 보기 좋은 걸 또 올려놨어? 아직도 마음 안 바꿨네? 아직도 지를 믿는 마음을 안 버렸구나. 저 뚜껑는 가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섬기네. 당장 목을 매라.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평생 살아라가 아니라 처형을 시키는 왕을 왕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봤을 때 처음에는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왕을 섬겨서 왕이 화가 났지만은 감옥에 보냈지만은 한 사람 마음에는 변화가 온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는 망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잔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변화된 거예요. 자기 기준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왕이 뭘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뭘 원하느냐.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우린 우리 나름대로 보기에 좋은 게 있고 우리 나름대로 옳은 게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지고 자기 기준과 자기 뜻에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발을 내딛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해.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말고.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추구도 잘못했다고 마음을 안 꺾던 가인이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면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해요. 언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12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소리를 하는 게 이 12절 말씀 앞에서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효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가 아니고 낙이 특별을 들고 싸워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효력을 주니까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 더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효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삼갈의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5,000명을 먹이게 남음이 없도록 하나님이 효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도 믿지 말고 여러분 경험도 믿지 말고 여러분 판단도 믿지 말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효력을 주시면 정말 포도즙을 짜서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즙을 술 맡은 가난장이 들고 나가는 포도즙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이 물을 들고 나가도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효력을 주면 포도즙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왜 못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력이 달려 있습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혜, 내 판단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도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라시아 삽창단의 칸타타 목사님께서 처음 옛날 임유선 단장이라고 칸타타 합시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데 왜 저분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고 안 하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내년쯤이면 몰라도 아 그 내년에 할 걸 올해 한번 하고 나면 내년에 더 잘 안 할 겁니까? 목사님이 간청하는데도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 세계를 바꾸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 굽는 가난장과 술 맡은 가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임금을 노하게 만들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 사람은 내 생각이 무익하구나. 내 판단이 무익하구나. 내 기준이 무익하구나. 내 지혜가 무익하구나.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포도즙이라도 왕이 이걸 원하면 이거대로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버려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막 100년 된 포도주를 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그 포도즙이 왕이 봤을 때는 야, 저 술 맡은 가는데 마음 바꿨구나. 저 사람이 저 포도즙을 들고 나올 사람이 아닌데 저거 들고 나오는 거에 마음 바뀌었네. 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직을 회복시켜라. 떡 굽는 가난장, 저 인간 저거 아직도 마음 안 바꿨네. 아직도 지방식으로 지 좋은 대로 저렇게 각종 구운 식물 얼려가 나오구나. 저 당장 매달아. 저놈 안 된다, 저놈아. 당장 매달아라.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효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말고, 내 지혜 말고, 내 판단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뭘 원하는가, 교회가 뭘 원하는가 그 발을 내딛고 가면 술 맡은 가난장처럼 전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여러분 인생 속에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게 가인처럼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사단이 넣어줬는데도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가난자가 떡 굽는 가난장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지만 술 맡은 가난장은 자기중심적으로 왕을 섬긴 것이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 기준 버리고 내 지혜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왕이 뭘 원하든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포도즙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왕이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생이 버려져서 초라해 보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왕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과 교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사는 복된 삶을 살면서 떡 굽는 가난장이 복을 받는 것처럼 만 가지 복을 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